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다시 예배드리며 주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한 장을 읽고 조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교훈은 분명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많이 새겨 주님 교훈을 이미 받았으나 또 다시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살피며 온전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사회적 의무, 이웃사랑, 빛의 생활, 그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강한 표현이지 않?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 복종하라. 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영어 성경들은 존재하는 권세들은 이렇게만 번역했습니다. 존재하는 권세들은 현존하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권세들을 말하죠. 우리는 모든 권세는 이렇게 번역했고 존재하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도 가진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의무도 있는데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의무가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또 시장과 또 군수와 이런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이죠.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정부처럼 혼란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제가 그 언제 뭘 잠깐 보니까 IT에서 온 사람 그 뭐 얘기가 나오던데 아, 저거의 사회가 혼란해서 깡패 천국과 같이 불량배들이 아, 막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부가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한 뭐 IT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올해 얼마 몇 년이나 됐을까 우리나라도 서울의 한복판에 예, 광화문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이게 나라인가,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가, 돼도 되는가. 뭐 국회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동물국회니 하면서 예, 전기톱이 나오고 망치가 나오고 국회가 예, 그것이 서로 토론하고 모든 일을 예, 의논해서 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폭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저질적인 국회의 모습이나 벌써 비슷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나라가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정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모든 각의 통치자들을 세우셨다.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정세와 권세 잡은 자 똑같은 것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비슷한 말이지만 두 번 강조해서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 오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이 셋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서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이다. 행정부의 모든 일들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고 대통령을 함부로 헐뜯는 그런 일은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헐뜯고 헐뜯는 사람들 중에 그런 반듯한 인격적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그러면 누구냐 할 때 별로 없으면서 헐뜯으면 더 나쁜 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순복하라. 또 입법부도 물론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입법부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참 부끄러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다 국민의 탓이지만은 국민이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결함이라면 결함이죠.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 모든 국민들을 존중하며 몇 퍼센트로 다수당이 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이 우리나라처럼 둘로 쪼개져 가지고 좌파 우파가 쪼개져 있는 이런 나라 참 예. 그 모습이 별로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이 무엇인가도 듣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을 텐데 서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죠. 여하튼 순복하라.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표준말은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혹은 정죄 영어 성경은 condemnation 예, 컨덴네이션 정죄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정죄를 자취하라.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이다 하고 정죄한다는 말이죠. 성도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교훈입니다. 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민주사회니까 그것이 예, 그래도 좀 쉽게 와닿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왕정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다면 답답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독재시대를 더러 언급하는데 왕정은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왕정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얼마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국가에서라도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와 놀라운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자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주님 구하는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광화문이 난장판이 돼서는 안 되죠. 거기는 경찰서장이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 안 되지. 그것은 나라도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잡아 가둬버려야 되지. 그 정도 돼야 나라가 질서가 있지. 폭력이 허용돼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위정자를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의무는 지금 말한 이 의무는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없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국가의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대항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현하는 1인 시위를 하든 여러 명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든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강목이 등장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거기에 그런 무슨 불법한 그런 화염병이 등장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선을 쳐주고 이거를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넘나드는 것이 저질스러운 사회라는 뜻이고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라인을 쳐놓고 넘어오면은 그거는 두들겨 패서라도 잡아가 버리고 말 것이고 미국 같은 사회가 그렇게 선진 사회, 발전된 민주의 사회에도 법을 지키는 것은 엄격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그는 저급한 아직 민도가 낮은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수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수준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지. 오늘 우파들이 모이는 시위 현장들을 보면은 꽤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이 하는 그런 시위들 신문에 보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민주노총은 무슨 뭐, 취해법권 지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노조 활동이라면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이지.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시위는 할 수 있겠지만 시위를 하면 법을 지키고 해야지. 안 지키면 그건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지. 엄격히 처벌을 해야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는 엄격해야 되죠. 법은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재판하고 처벌을 해야 되죠.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이지. 종교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가 충돌할 때 성도는 종교적 의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높으시기 때문이죠.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 높은 우위법입니다. 더 높은 법입니다. 성도는 심지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차별금지법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근사하게 포장돼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 뭐 누가 존중 안 한답니까? 존중하지만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포함하는 말인데 동성애자가 죄다 얘기를 하면 차별하는 거랍니다. 그는 차별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된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예. 이 사회가 도덕성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더니 이제는 동성애를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의 가능한 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겁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를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라. 그것이 저들이 다수가 돼서 통과시킨다면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의견 표현은 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강압할 수는 없고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목사들은 여전히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고 설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만일 벌금을 문다면 벌금을 물 것이고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가면 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위축될 것이 조금도 위축될 것이 없으니까 할려면 하라.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이 사회가 그 정도의 경건과 도덕성을 가진 사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지. 성도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한 성경의 교훈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우면서도 왕이 내린 명령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 신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이 거절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유대인들의 공회의 명령, 공회는 유대 사회의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공회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 국회가 뭘 결정하는 것 똑같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권위를 뭐 대단하게 여기더라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검찰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검찰이면 다냐 그러고 뭐 말하는데 우리가 국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너희 국회의원들이면 다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 거냐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두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고 그렇게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라 열심히 검찰은 열심히 조사하는 게 검찰의 직무고 또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잘 변호해서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또 입법부는 사실 법이나 잘 만들면 되지 이상한 장난이나 좀 하지 말고 입법부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나라에 법을 바로 만들어서 나라에 혼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점들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그런 것에 열심히 법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법들은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없고 다른 이상한 싸움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 요새 뭐 탄핵이니 뭐 하는 그런 말들만 계속 쏟아내는 이건 이상한 국회가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참 이상하다. 이상한 국회다. 사도들이 유대인의 공회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도 공회의 명령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해야 됩니다. 3절 보십시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자, 국가의 통치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없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목사님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게. 그러나 그들이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도덕성도 엄격히 따지면 흠과 결함이 없지 않는 자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 빼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두 번, 4절에 두 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번 6절에 부릅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의 직무는 백성들의 선을 격려하고 악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들은 악을 벌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다. 칼의 권세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권세, 즉 악한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그렇죠. 왕이 죽인다고 마음먹으면 죽일 수.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권세가 최종적으로는 재판정에 있습니다. 판사의 손에 있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사형이라고 최종적으로 언도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도 그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의 권세를 가졌다. 그들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의의 집행을 위해 극악한 죄인의 사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의 벌이 두려워서 뿐 아니라 그들 우리 자신의 양심을 인해, 여기 보면 양심을 인해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게 사회법을 지켜야 된다. 사회의 모든 법들을 가능한 한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된다. 6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힘씀이니라. 이는 했으니까 이는 힘씀이니라. 그러므로 전통사부는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6절에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이 일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사회에서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과 질서 유지, 사회 질서 유지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그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넓게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이 교회의 영역과 다르게 이 사회의 일반 모두들에게 공통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국가와 이런 정부와 이런 여론과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 일을 위해 권선징악과 사회 질서 유지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1차적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통치자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죠.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질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겸손하게 처신해야죠. 두려움으로 처신해야죠.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국민들이 민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예. 국회의원답지 못한 깡패 같은 유해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뽑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신을 차려서 국회의원들을 인격적이고 지식이 있고 좀 예,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지 전부 예, 지역색이나 또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무조건 뽑아주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예, 좀 자격을 갖춘 그런 인품의 사람들을 세워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공세와 국세를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세라는 원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그 국세라는 원어는 소득세, 오늘날로 말하면 소득세나 통행세, 관세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법에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하면 탈세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요새 고액 탈세자들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엄청나더군요. 탈세 금액이 몇 조에 뭐 이르는가 뭐 그러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지없더군요. 뉴스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그런 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액 탈세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만 말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에 정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래야 됩니다. 탈세하면 안 됩니다. 탈세해서 헌금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금 낼 것을 바로 내라 그러면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치는 세금이 없다면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각들도 또 국회의원들도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세금은 충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자꾸 타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홀로서기 하듯이 스스로 생활할 그런 생각을 하고 알뜰살뜰하게 제 살림처럼 살아야지. 나라의 일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온데 뭐 길도 막 뜯어고치고 뜯어고치니까 좋지. 시민들, 주민들한테는 좀 편리해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왜 저걸 지금 뜯어고치냐.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말까지 주어진 그런 돈 재정을 다 써야 내년에도 또 그만큼 타지. 이거 안 쓰면 줄어들어서 그렇대. 돈 쓰기 위해서 일을 벌리는 것 같이 나라가 그렇게 돼갖고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빚이 지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알뜰살뜰하게 살려면 자기 집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안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남의 돈 쓰듯이 그렇게 써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겠느냐고요. 나라가 바로 되려면은 자기 집 스스로 제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제 돈이라면 그렇게 연말된다고 펑펑 쓰겠느냐고. 나라의 세금을 제 돈, 남의 돈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쓰는 그런 것 고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쓴 사람들은 다 갈아버려야지. 전부.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그런 옳지 않다고 그런 걸, 그게 진정 탄핵이지. 그런 걸 탄핵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탄핵하지 말고 말이죠. 주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도는 사회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넘어가 보죠.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지금 통치자를에게 복종하라. 세금도 잘 내라. 그런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빚을 진 경우는 떼어먹지 말고 반드시 또 먼저 갚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빚 언급을 하니까 말이죠. 빚지지 않고 사는 거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줬으면 먼저 갚아야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빚을 미루거나 그것은 좋지 않은 인격입니다. 빚 안 지는 게 좋고 졌으면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자기 쓰는 걸 좀 적게 하고 해야지 쓸 거 다 쓰고 빚은 갚지 않고 떼어먹고 그런 교인들 중에 난 그런 것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이 짜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교인에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식구도 많고 어렵다고 해서 좀 집을 얻는데 우리가 없는 돈 우리가 조금씩 붓던 돈을 깨서 그거 좀 집 얻는데 보태준 적이 있어. 아 그런 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보태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 돈 생길 때 보니까 엉뚱한데 돈 다 쓰고 그러고. 나중에 다른 데로 집을 이동하면서 그 돈 빼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같이 좀 옆에 도왔던 부동산은 어떤 분은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돈 다 내주지 말고 중간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차압하듯이 그럴까요?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집인데 그냥 두세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말았어요. 그것은 좋지 않은 양심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제 나중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게 해야 돼요. 돈 문제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빚을 진 경우에는 떼먹지 말고 먼저 갚고, 그러나 성도에게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빚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주고받는다는 거 아니죠. 어떤 거래 같은 행위가 아니고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것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자에게는 언제나 빚입니다. 그러나 그 빚은 무거운 짐이 되는 빚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의 명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9절 계속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생명과 그의 순결성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명예를 존중하고 이 계명의 내용이다 그것이지. 또 그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살인하거나 간음할 수 없고 또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된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십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되죠. 예,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자신이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인간관계의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면에 부족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생명과 정절과 소유물과 명예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과,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땅 위의 교회도 이런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관심을 가지는 인간관계가 명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인간관계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인격적이고 서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그러나 드물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참 드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남은 내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각오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고 실천해야 할 것은.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가까웠다, 가까웠음. 표준말은 아마 그렇게 해서 가까웠음이니라. 성도는 또 빛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은 의인의 부활과 변화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를 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깝다고 느껴야 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느낄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경건과 순종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죠. 경건과 도덕성의 삶,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실천, 믿음과 순종이 없는,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삶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잠든 삶, 해이해져 있는 삶이고, 성도다운 삶은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땅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된. 12절 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다는 것은 배교와 불신앙, 부도덕과 죄악의 밤이 깊다는 뜻이죠. 낮이 가깝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 밤이 깊으면 심히 깊은 밤이 될수록 어두움의 일은 죄악된 일이지. 죄악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로 무장하라는 말이죠. 단장하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옷을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무장하듯이 잘 단장을 해야 함을 보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통 바른 정신으로 일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며 단정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자극되면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적인 예절들을 갖춰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를 믿고 붙들고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옷이죠.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적인 옷을 입고 이미 입었고 그것을 실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실천하는 착한 사람, 계명 순종의 사람, 의의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은, 도모하는 것은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일은 사람의 욕심에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정욕이든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그런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릴 때 사람이 정로를,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을 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이 세상의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싸움이 많아질수록 지금 세대처럼 와, 우리나라도 이게 걱정이로구나,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구나, 온 세계가 그렇구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저렇고 와, 이 중국과 대만이 저렇고 중국은 툭 하면 군대들을 다 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대만을 포위하는 작전이나,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대국이. 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중국은 원래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장계석 총독의 대만이 원래 중국의 원래 그 인정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중국이 등치가 큰 공산주의자들이 큰 땅을 차지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는 주류가 되고 대만은 마치 작은 섬에 불과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들의 다 문제이죠. 그때 아예 독립을 시켜서 아예 대만을 따로 국가로 인정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촉하면 한중국 뭐 정책이니 중국이 왜 하나입니까?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가 같은 나라입니까? 정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중간하니까 중국은 툭하면은 대만 삼킨다고 그러고 대만은 우리가 삼켜지지 않으려니까 지금 계속 서로 군비로 준비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이 갈등 언젠가는 터질 듯한 전쟁이 터지면 거기도 터질 수 있는 중국이 대만을 어느 날은 침공해서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꼭 북한이 우리나라 이제 남쪽하고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힘만 있으면 남한을 확 삼켜버린다고 그 노동당 규약 아직 바뀌지 않았을 듯한데 제 규약 1조의 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나 사이좋게 지나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북한 침입하려고 했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도 개방하라. 개방해서 서로 왕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갈등이 깊고 죄악의 밤이 깊으면 아 이제 아침이 동이 터오겠구나. 주님의 재림이 오고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날이 시간이 점점 가깝겠구나.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 곧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다툼의 모든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굳센 마음으로 빛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과 의와 거룩 그리고 그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 경건, 의, 거룩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온유 겸손한 사람이 못 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우리 집 사람도 저를 보면 뭐 당신 눈은 굉장히 무서워. 예. 전도사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전도사님 눈은 굉장히 무서워요. 예. 제 속에는 그렇게 무서운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온유 겸손한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목사도 그래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고 경건과 의로 단장한 오늘 본장의 교훈을 다시 잠깐 정리해보죠. 첫째, 우리는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정해진 세금을 잘 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법에 충돌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복종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비록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비평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시위는 할 수 있지만 1인 시위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있다면 나가서 피켓을 들고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적인 행동 또 말도 너무 거칠게 그래 욕설이 많은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신사적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말고 또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잘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복종하고 세금 잘 내고 기도하고 이게 사회적 의무입니다. 성도들의 둘째 우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본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또 이웃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요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나를 어떤 때는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제가 사역 다 끝나면은 내년 초면은 이사를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사 가는 게 왜 그래요?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 은퇴하면 이사 가야지. 그럼 은퇴하는데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사 가는 것하고 교회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존중하니까 이사 가는 거고 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사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집 사람에게 좀 더 평안을 좀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나가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셋째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일이라는 건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등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얻기 전의 삶,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 대신 빛의 옷을,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의 옷입니다. 의와 거룩, 선과 사랑, 아까 말한 온유와 겸손의 옷으로, 그런 인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형상의 회복. 그것은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됐지만 의로 칭의가 됐지만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인격과 삶도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 통치자들에게 대한 의무, 복종과 세금과 기도의 의무, 이웃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교훈을 13장에서 다시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힘써 실천하여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고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세금을 우리가 떼어먹지 말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